베드로전서 28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불시험을 통하여 정화됨 12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로세이로서 1장 7절에서 사용된 은유처럼 불에 타는 것을 뜻하며 금과 은의 재련에 필요한 용광로의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당하는 핍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그러한 불타는 용광로로 간주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으로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는 그분 자신의 권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 이상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니조이며 4절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불같은 핍박은 믿는 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상하다거나 낯설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놀라고 경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핍박은 시련이요 시험입니다. 12절에서 불타는 용광로라는 은유를 베드로가 사용한 것은 오늘 주님이 핍박들과 시련들을 적극적인 목적을 돕는 용광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핍박과 시련의 도움을 받는 바 그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느 정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금과 은이 불타는 뜨거움을 통하여 정제되듯이 우리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불시험이 흔히 있는 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핍박들과 시련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있는 체험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상하거나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므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고난받도록 운명짓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받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13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계속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핍박이 불타는 뜨거움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는 시련이긴 하지만 결국 그러한 불시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12절과 13절에 묘사된 종류의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타내며 이 시대에 그분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자의 손아래에 있으며 이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런 종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그는 부유하게 될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가난에 처하기조차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고난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생활, 곧 고난받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종류의 생활을 사는 그분의 동반자들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생활을 사는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역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따라 그분을 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때 우리의 고난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고난들로 계산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난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긍정적이고 매우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체험하다니 이 어떠한 특권입니까?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관하여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겪는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마다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고난을 환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시험들을 당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함으로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입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함.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해야 함을 말합니다. 2구절에서 베드로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깨달음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안으로 즐거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두 팔을 뻗치며 기쁨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환희하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소리치며 즐거워하고 아마 기뻐서 뛰기까지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극도로 흥분하여 기쁨으로 제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할지 모르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음. 14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그분의 이름 안으로 곧 그분 자신 안으로 침례받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그들은 그분과 함께 욕을 받는 것이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의 고난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면 그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관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반대자들은 우리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고 이단을 가르친다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나는 내가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거룩한 말씀을 무척 사랑한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욕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영광의 영. 1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수거적으로 헬라어는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바로 이 영광의 영이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 위에 계십니다.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을 네 번 언급합니다. 1장 2절에서 그는 그 영의 성화를 말하고 1장 11절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며 1장 1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 4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영광의 영이 핍박받는 믿는 이들 위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며 영광의 영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영광의 영은 우리 위에 계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기묘한 영의 한 방면은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며 동일한 영의 또 다른 방면은 그가 또한 우리 위에 계시는 영광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영광이 우리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악평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능력을 받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이 나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것은 나를 높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음. 1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참견하여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부주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고 간섭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다면 그러한 종류의 고난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망령된 행실의 일부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계속합니다. 14절과 16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요,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그것은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난당할 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물며 그 영광은 사실 영광의 영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라틴어를 형성하는 단어로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어미 이아노스는 로마 제국에서 고위 가족들에게 속해 있는 노예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카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카이사리아누스라 불리웠으며 이는 카이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카이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추종자들이 되자 제국 내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카이사의 적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는 비난하는 말, 즉 별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워 말고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믿는 이들이든 그가 핍박자들로부터 경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며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느껴서는 안 되며 오직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 그분께 속해 있을 뿐 아니라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며 그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며 더 나아가 그분을 사는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부끄럽게 느껴서는 안 되며 오직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뛰어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광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1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다루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불같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겪는 고난들을 그분은 그들이 징계받고 정화되고 불신자들과 분별되어 불신자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계의 심판은 그분 자신의 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17절에서 베드로가 심판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핍박과 고난들이 일종의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정화시키는 훈련, 즉 경륜적인 징계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정화시켜 모든 불순물을 없애는 불시험, 곧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통도 이 정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불타는 용광로의 징계적 심판은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경륜적인 징계. 경륜적인 징계에 관한 생각은 베드로의 글에서뿐 아니라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27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부서진 그분의 몸과 우리의 죄들을 위해 흘린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떡과 잔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은 자신 위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몸을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면서 심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잠정적인 징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에서 이 잠정적인 징계에 대해 말합니다. 30절에서 그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징계요, 잠정적인 심판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이 육체적으로 약해지도록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더한 징계가 그들로 하여금 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에 관하여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뜻한 바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에 관한 분명한 예증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계속 우리가 자신을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심판할 때 심판받지 않을 것임을 지적합니다. 32절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죽게 심판받는 것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 믿는 이들이 죽게 심판받을 때 그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죽게 심판받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판결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경륜적인 징계를 위한 것이요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에 대해 읽을 때 그들은 오 우리는 주께 구속되었고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어느 누구의 사사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의 문제는 베드로도 가르쳤고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으로 그분의 우주적인 행정을 수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다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국은 그분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산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며 천년왕국 끝에 모든 죽은 불신자들이 백보좌에서 주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심판 사이에는 천년의 기간, 곧 천년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살아있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심판을 위해 모든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그분의 영광의 보좌로 모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소로 심판받아 불못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음부를 거치는 대신 그들은 직접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들의 전 존재가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주 예수님은 백보좌에서 죽은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또한 귀신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불신자들과 귀신들은 불못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심판에 관하여 우리를 넘어가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체험했으며 유월절 양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와 하늘에 속한 만나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200만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하여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의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런 종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적인 다루심에 관계됩니다. 물론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의 몸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실수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경륜적인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가리워져 있으므로 드러내고 빛비추는 분명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심판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심판과 경륜적인 징계를 위한 심판을 모두 포함합니다. 경륜적인 징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가톨릭의 연옥의 관념과 다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엉뚱하게도 연옥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연옥에 관한 가르침은 그릇되었으며 이단적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심판, 경륜적인 징계의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연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것은 분명 이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는 주의 상을 취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여 떡과 잔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부주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약함과 병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함은 경고이며 병은 좀 더 심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고들을 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 곧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잘못한 믿는 이들 위해 행사되는 경륜적인 심판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기본적인 가르침들 중에 하나이며 그것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 의해 가르침 바 되었습니다.